오늘은 저희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의 그양 무리에게 또 꼴을 주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빵으로만 사는 존재로 지음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인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참으로 육적인 그 양식들을 갈급하듯이 또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그러한 심정으로 저희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영들이 다될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본문은 이 본문을 읽었지만 이것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제 가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정 시리즈 네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이렇게 잘 알고 제 스스로가 가정을 굉장히 잘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 잘 아시지요? 다만 제가 이렇게 이제 교회를 보면서 이 가정의 문제가 정말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 이제 저희 안에도 이렇게 이제 다시 세워져야만 하는 가정, 절박한 가정들이 이제 너무 많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이 어떤 절박감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이제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이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혼과 가정, 이것은 참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은 참 너무 너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좋은 것입니다. 제가 마흔에 결혼을 했습니다. 대부분 아실 텐데 저는 이제 뭐 20대 초반부터 사실 굉장히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 이유 때문에 이제 늦게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쩌면 이제 젊어서 이렇게 쉽게 결혼했으면은 감사가 덜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늦게 결혼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굉장히 정말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좋아요. 정말로 좋습니다. 제가 미혼일 때참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아이들도 낳고 이렇게 정말 주님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굉장히 정말 기대가 되고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늦게 이루어질 때제 마음이 굉장히 허전하고 정말 나는 언제나 그런 가정을 이루어 볼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했다는 사실, 저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저한테는 정말 너무 꿈 같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생각할 때마다 정말 매 순간 감사하고 주님, 저참 행복합니다. 주님 정말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제가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아이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늘 아이들 이렇게 제 앞에 먼저 아이들이 쪼르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달려가고 막 이렇게 장난치고 있으면 그 아이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늘 제가 주님께 그런 감사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저 같은 자에게 어떻게 저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주셨나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참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또 이제 주님의 일에 이제 헌신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제가 이 땅에서 이제 가정이 없이 살아가거나 이게 이제 제가 교회 내에서 물론 이렇게 영적인 가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육신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통한 어떤 저의 가정이 형성되지 않았더라면 제 마음속에 물론 주님으로 인한 기본적인 감사와 감격, 기쁨은 있는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 한켠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 공백 그런 것이 제 한켠에 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이런 가정을 주셨다는 것 정말 저는 영원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결혼과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의도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이 이 가정,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도대체 뭘 배우고 그 안에서 뭘 누리기를 원하셨는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도 포함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집중해서 좀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결혼과 가정에서 다 깨져버린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가치, 가정을 통한 또는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얘기까지로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누리기를 원하셨는가 이걸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연합입니다. 연합. 이 연합을 제가 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이거 이제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과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친밀함.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것을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배우기를 원하셨다. 또 누리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친밀한 관계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피로 맺어져 있습니다. 혈연 관계예요. 그래서 정말 참 친밀한 관계가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그 이제 모성 본능 또는 부성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급한 순간에 몰리게 되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들부터 구하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또 자녀들로서는 누군가 전적으로 내 편이 돼주는 사람이 늘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뭘 요구해도 무한히 나에게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존재. 물론 이제 현실에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부모는 나에게 한없이 퍼주는 어떤 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분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든든함, 이런 것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맞습니다. 우리가 이참 정상적인 가정의 그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참 행복해요. 걔네들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볼때 세상에 정말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어릴 때 아기 때에는 원하는 걸 모두 엄마 아빠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다이 세상의 왕이 되는 기간, 그게 이제 아이 때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학대당하는 가정, 또 고아나 이렇게 또 편부 편모의 가정, 이런 가정들을 볼때그 아이가 그 인생에 있어서 정말 당연히 누려야 할 어떤 일정 기간, 그 자기가 온이 우주의 중심이고 정말 이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러한 어떤 그 감정을 느끼는 그 한때나마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 특권을 사실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와 자녀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집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더라도 사실 이 관계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형성된 관계예요. 우리가 어떤 아이를 낳을지 우리가 계획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를 계획해서 아기가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강제적으로 맺어진 그런 또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어떤 한계점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영적으로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또, 같은 많은 것들을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혼적으로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육적으로 하나는 못 됩니다. 아무리 친밀한 부모 자녀와의 관계라도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건 허락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건 금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친밀한 관계 중에 또 하나가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부모 자녀의 관계와는 또 다르게 자발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관계입니다. 내가 친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친밀한 친구가 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처럼 같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관계에서도 한계점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굉장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지만 친구 사이에는 육체적인 하나됨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부간의 관계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정말 복되고 독특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그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합된 것입니다. 그렇죠? 남자와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자기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어디나 예외는 있어요. 첫사람 아담도 뭐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하나님이 이불을 한 여자만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완전한 결합이었어요. 또뭐 현대에도 뭐 이렇게 강제로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어떤 인격적인 어떤 선택에 의한 결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복된 것이 영적으로도 하나가 될수 있고 혼적으로도 하나가 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수 있는 관계입니다. 유일한 관계죠. 그리고 한번 맺어지면 죽는 순간까지 함께 살게 되는 관계입니다. 갑자기 끔찍해지시나요? 예,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예. 예, 일단 그 여러분 자신의 결혼 생활을 일단 제쳐두시고 이상적인 결혼 관계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마누라와 이 남편과 이 죽을 때까지 산다는 거이 끔찍하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부부관계는 한번 맺어지면 그 이후로 죽는 순간까지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관계의 놀라운 점은 참으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 셋이면서 하나인 연합. 이것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관계예요. 둘이면서 하나거든요.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 어느 관계보다 훨씬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연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관계의 놀라운 점은 이두 사람이 이렇게 합해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을 출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인간이 어떤 기술을 발전시켜서 뭔가 물건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런데 물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인간이 어쨌든 남성과 여성의 결합에 의해서 한 생명을 이 세상에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독특하고 놀라운 관계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자녀들을 이렇게 생산해 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굉장히 큰 특권을 누리신 것이고 참 놀라운 일을 평생 중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창조 일종의 창조죠. 이러한 능력,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능력에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동참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이게 특권인 것입니까?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렇게 대단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와 또 가정,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가고 뭘 느끼기를 원하셨느냐.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밀함. 그거를 누려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제로 그걸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결혼과 가정을 주셨다.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으로서 맛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들, 이것을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배워가고 누리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어떤 열매, 가장 고상한 가치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받으면 뭐 여러 가지를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불굴의 어떤 정신?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정신? 아, 그것은 인간이 정말 이 땅을 살면서 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가치일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개척 정신? 그래서 지금 뭐 우리 태양계를 이렇게 다 지나서 이렇게 어떤 탐사 위성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끝까지 보내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어떤 탐구 정신,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인류의 이 정말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 자기의 어떤 뭐 일생을 불태운다든지 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내어준다든지 뭐 이런 거 또는 뭐 살신성인의 정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가장 정말 이 땅을 살면서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가 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영이 살아난 존재,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제 죽은 영이 살아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이제 그 심판과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어떤 목표점이 뭐냐?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그렇죠? 나무가 심겼으면 그러면 최종적으로 뭘 우리가 기대하는 거냐면 열매가 맺히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뭐냐?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성경은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낼수 있는 어떤 가장 고상한 가치, 이것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성경이 표현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나오는 것, 우리 안에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한 인간이 해낼 수 있는 또는 맛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혼과 가정이라는 게 뭐냐? 이러한 이 성령님의 열매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들을 가장 잘 훈련하고 그것들을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게 훈련이 되고 그러한 열매들이 서로 간에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잘안 돼요. 그렇죠?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잘안 돼요.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디에서 가장 잘 이렇게 효과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냐? 저는 이게 가정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제일 어려운데요. 이렇게 부부간에 이거 하기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 말안 듣는 애들하고 제가 이거 하기가 제일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즉각적으로 좀 반발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저희 가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적인 가정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이상적인 가정을 생각해 볼 때. 그 가정 내에서는 서로가 일단 남녀가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일단 지극히 사랑하는 깊이 사랑하는 가운데 이렇게 결혼으로 이렇게 이 결과를 맺은 그러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깊이 어쨌든 사랑하는 그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하에서 비록 우리가 본성적으로 이런 게안 되는 사람일지라도 이런 어떤 기본적인 신뢰와 사랑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이 선택 이런 것이 바탕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성령님의 열매,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유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서로 훈련받고 서로도 강화시키고 서로 이런 것들을 누려가기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특별한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이렇게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가정을 일단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떠올렸을 때 부부간에 또는 부모 자녀간에 또는 형제간에 서로 불편한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제 이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성령님의 열매.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부드럽게 대해요. 부부간에 서로 온유하게 대해요. 부부간에 서로 절제해요. 부부간에 서로 믿어줘요. 부부간에 서로를 향해 오래 참아줘요. 부부간에 서로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부부간에 서로 기쁨을 나눠요. 부부간에 이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물론 이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 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어렵잖아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이게 이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관계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꿈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좀 가져보시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여러분의 결혼 관계 한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참이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돌로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나오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하나님도 얻지 못해. 사실은 이게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에요. 그 어떤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망가진 우리 가정, 이거는 어떻게 하실 수 없을 거야.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전히 산산조각난 그 결혼, 그 가정, 그것도 정말 아름답게 다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요지가 이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인간이 뭔가를 그 배워가고 누려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결혼과 가정이라는 걸 주셨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러면은 그 안에서 뭘 누리고 뭘 배울 것이냐를 말씀할 때 최상의 친밀감이다 이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고상한 가치들 인간이 이렇게 발현해낼 수 있는 최고의 고상한 가치들을 이렇게 발현시키고 그 안에서 발현시키고 누리는 그런 어떤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위한 최상의 그 훈련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주셨다 가정과 결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관계, 이 최상의 이 친밀함의 관계를 인간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잘안 되게 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게 죄고, 그 죄의 성향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죄성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이 죄인인 것이 입증이 되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즉시로 우리의 죄성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형벌이 면해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형벌, 그것이 치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죄성이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이 정말 친밀한 그러한 부부관계를 맺고 있다 하더라도 남자도 죄성이 있는 것이고 여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이 죄성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몸의 구속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영이 즉시 구원받았습니다. 예,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났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실 때 죽었던 영이 즉시 살아났어요. 영은 즉시 구원받습니다. 예, 우리의 혼, 믿음의 결말 곧 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우리의 혼은 어떤 면에서 구원받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최상의 가치들로 우리가 이렇게 다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적인 것들이나 우리의 감정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면에서 볼때 우리는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신분의 어떤 점진적인 구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신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바뀌었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다.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어떤 혼적인 부분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회복되어 갈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게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몸은 여전히 우리가 이 썩을 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언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때 우리의 몸의 완전한 구원까지가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빠나 엄마나 자녀들이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받은 인간 속에서 여전히 꿈틀대는 이 죄성이 이기심으로도 나타나고 게으름으로도 나타나고 육적인 욕망으로도 나타나고 또 쉽게 권태를 느끼는 그러한 것들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 이런 것들을 이러한 죄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렇게 정의하기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애착, 땅에 있는 지체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배워가도록 하시는 것 중에서 이러한 육적 특성들을 죽이는 것들을 배워가기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구원은 받았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훈련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 무엇에 앞서서 결혼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런 육적 어떤 본성들, 이 죄성 이러한 것들을 죽은 것으로 처리하고 죽이는 방법을 배워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최적의 울타리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 속에서는 그 어느 관계보다 서로를 더 믿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이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그러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내 이기심을 내가 어떻게 죽이는지, 내 게으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내 어떤 육적인 욕망을 내가 어떻게 제어하는지, 또 이 권태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태의 문제는 굉장히 이게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예요. 대부분의 죄가 인간이 심심해서 개발해낸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죄가 그런 거예요. 인간이 권태를 느낍니다. 뭔가를 이렇게 하면 쉽게 싫증을 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자극적인 것, 그것보다 짜릿한 것, 그것보다 기괴한 것, 평범한 것은 금방 싫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괴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게 개인의 일생에서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죄성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서로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최적의 어떤 울타리가 결혼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의 울타리보다도 또는 부모 자식 간의 울타리보다도 더이 좋은 조건의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이렇게 빚어져 가는 데 있어서 최상의 훈련장으로 사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이런 결혼과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으신 것들을 마귀는 끊임없이 파괴합니다. 철저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폐허 위에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파괴하고 자신의 가치, 마귀적인 가치를 그 위에다가 심고 탑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과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또한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로 고상한 가치들인 성령님의 열매를 맛보고 그것을 발현시키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빚어져 가기 위한 최상의 훈련 장소로서 이 결혼과 가정이 사용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결혼과 가정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먼저 파괴합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귀가 이제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남자의 권위는 남편의 권위이자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이제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다, 또는 남성성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 남성성이 뭐 거세가 된 사회다, 뭐 어쩌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데,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마귀가 끊임없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이 남자의 권위, 즉 아버지의 권위이자 남편의 권위인 이 남자의 권위를 이제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현대에는 이것을 가장 주도적으로, 가장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러한 이 어떤 집단, 또는 그러한 어떤 이 성향, 이것을 일컬어서 이제 페미니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이거 사악한 거예요. 여러분, 페미니즘은 굉장히 사악한 겁니다. 이걸 공부해 보면은 이게 이제 공산주의 이론과도 관계가 있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 여자들도 좀더 이렇게 낮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그 의도 자체가, 그 기원 자체가 마귀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는 뭐냐면 가정 내에서 남자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적인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여자가 리더십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녀가 리더십을 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 보면 애들이 왕이에요. 애들이 모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애들이 하자는 대로 부모가 질질 끌려다닙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분명히 사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부모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그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마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귀적 질서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결혼한 여자들이 가정을 보살피는 것에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디도서 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가정을 보살피는 거, 이거는 아내들 또는 엄마들, 그렇죠. 이 가정 내에서 이 여자의 주된 역할입니다.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가정 내에서 모든 것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있는 거예요. 아, 설거지는 여자의 일인데요. 아니에요. 설거지도 아담의 일 맞습니다. 여러분, 돈 벌어오는 일도 아담의 일 맞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담의 일이 맞고 밥하고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것도 아담의 일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줄 존재로서 이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1차적으로 남편이 다, 아, 이건 내가 다 하는 게 마땅해 하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어떤 남성성이에요. 현대의 남자들이 너무 나약하게 돼가지고는 너무 그야말로 계집애처럼 돼가지고는 여자와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성의 리더십을 세우시면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 나약해 빠진 이 남자들이 이 여자를 자신의 어떤 경쟁 상대로 보면서 오히려 여자의 어떤 돌봄이 없으면은 이 생활을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를 우격다짐으로 그냥 메타작하고 이게 남성성이 아니라 남자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이것을 확고히 하는 게 그게 진정한 남성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사회는 이 아내들 또는 이 어머니들을 전부 가정 밖으로 내몰아서 돈 벌어라고 시킵니다. 아내들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들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만 우리가 이 가정이 유지가 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그런 사회 분위기로 만들어 갑니다. 경제적으로도 점점 쪼들리게 만들고,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아내들이, 모든 엄마들이 다돈 벌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업을 가진 모든 자매들이 지금 일괄적으로 다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질서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엄마들, 모든 아내들을 다 지금 가정 밖으로 이렇게 내쫓아서 사회로 내몰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들은 우리가 기관에 떠넘기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분명히 정상적인 건 아닌 거예요. 일정 부분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이제 뭐할수 있지만 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현대 여성들은 남편의 보호와 권위하에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기의 경력 쌓기, 자기 자아 성취하기, 경제적으로 자기도 독립을 하기, 뭐 이런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페미니즘이 그것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자들은 조금 더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마귀는 결혼과 가정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마귀의 질서를 세우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의 열매 대신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이 성령님의 열매야말로 한 인간이 부부관계 안에서 발현해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 부부관계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 대신에 육신의 열매가 가득 맺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니까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열한 이 모든 것들이 현대 가정에서, 현대 부부간의 관계에서 얼마나 만연한 것들입니까? 대부분의 가정들이, 대부분의 현대 가정들이 선진국, 후진국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현대 가정들이 마귀의 작전대로 이렇게 가정이 이러한 열매들을 맺으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드라마와 영화와 소설과 잡지와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이 부부관계 안으로 이 가정 안으로 간음이 들어오고 음행이 들어오고 부정함이 들어오고 색욕이 들어오고 증오가 들어오고 불화가 들어오고 경쟁이 들어오고 진노가 들어오고 다툼과 폭동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 이런 것들이 가정 내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TV 틀어놨을 때 우리는 그걸 즐긴다,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 마귀의 질서를 우리의 가정 안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마귀의 질서를 끊임없이 그러한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륜 드라마를 통해서 가정에 세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가장 먼저 파괴되는 것은 성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관점입니다. 그리고 또 보수적인 결혼관, 보수적인 부부관, 보수적인 가정관 이런 게다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혼전 성관계, 유부녀 유부남이 애인 두는 게 기본이 되는 거, 주택가까지 퍼지는 성매매, 가정주부들이 애들 학비 번다고 노래방 도우미로 가서 몸 파는 거, 유사 성행위 하는 그런 이발소니 뭐니 하는 것들이 늘어나는 거, 해외 원정 가서 성매매 하는 거, 클럽 쫓아다니는 거, 원나잇 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에 지금 가정들 이 가정들이 급속하게 파괴가 돼 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가정의 모습이 파괴될 때그 가정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한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을 시작하신 분께서 어떠한 결혼과 어떠한 가정생활이 가장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에 속은 이 인간들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지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가정과 이 결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설계를 무차별적으로 허무는 것입니다. 성을 개방하고 자유롭게 낙태하고 지난주에 그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뭐 이런 판결이 났죠. 이제는 그 누구든지 자유롭게 영아를 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낙태가 뭔지에 대한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사실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그 낙태를 사실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엄마 뱃속에서 살아 숨쉬는 그 아이를 강제로 다리를 뜯어내고 팔을 뜯어내고 두개골을 부셔서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또는 몸이 이렇게 다 빠져나오고 머리만 빠져나오지 않았을 때그 몸에 머리의 그 뒷부분을 칼로 찔러서 그래서 그 뇌를 헤집어가지고 일단 죽인 채로 이렇게 빼내는 그걸 지금 낙태라는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이건 살인이잖아요. 우리가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혹시 우리 중에도 이제 뭐 낙태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 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뭐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이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똑바로 하자고요. 그게 합법적인 겁니까? 그게 살인이 아닙니까? 그건 살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완전히 미친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친 사회가 됐어요. 동성 결혼이 이제 조만간 합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간이 합법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과의 성관계가 합법화될 것이고, 매춘이 합법화될 것이고, 뭐 한번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에서 이제 수년 내에 이제 그런 사회가 돼서 이제 그 사회에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면서 가정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뭔 영화를 누리자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부장적인 어떤 법률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다 해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가정 개념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어요. 부부의 연합 대신에 각자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질서는 파괴되고 마귀의 질서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될때 천국은 지옥으로 변화됩니다. 부부관계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와 흉터들이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과 친밀함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가 정확하게 노리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고상한 가치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이 고상한 가치들을 다 내던지고, 가정,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게 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면 어때요? 여행 다녀야 되고, 취미 생활 해야 되고, 맛집 찾아야 다녀야 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먹고 사는 게 해결됐든 안 됐든, 일단 또 제일 중요한 게 애들 교육이야. 그래서 가정 부부 관계를 어떻게 파괴되든 상관없고 애들 교육에 올인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관계야. 그러니까는 이게 만족이 안 되면 밖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이제 회복해가는 그 어떤 열쇠는 무엇인가? 제가 이 열쇠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다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언급만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도 많이 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참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 세상적인 조언으로는 이게 잘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이 카운슬링 북들에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다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해결책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좋은 부부관계, 좋은 남편과 아내,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나 아내 또는 나나 남편이 모두가 다 여전히 죄성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또 그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죄성을 통제하려는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죄성이 어디서 통제되냐? 이게 종교적인 노력이나 사회적인 교육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아무리 공자왈, 맹자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어도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주고 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밑에 쭉 봤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셔서 언제까지 낮추시냐? 죽기까지 낮추셔서 순종하는 그 마음이다. 그 죽음이 어디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하실 때이 마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 단위로 주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 이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다시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게 출발점이라고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그이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회복의 열쇠인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형틀이에요. 죽음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나를 세우는 마음, 그게 지금 여기서 권고하는 이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이게 아마도 가장 효과적인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의 파괴되어 있는, 무너져 있는 부부관계를 세우기 위한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가정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가정, 결혼 급속하게 파괴되고 또 재정이 되어 갑니다. 결혼은 더 이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육체적 결합이 아닐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 한 여자와 한 여자의 결합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어디 이것이 우리가 어릴 때 상상이나 했던 그러한 결혼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사위가 여자일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갑니다. 결혼은 더 이상 인생의 필수 요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비혼이 만연합니다. 자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성만을 따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호주제도 폐지되었습니다. 결혼한 사람의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낙태, 즉 영아 살해도 더 이상 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이혼과 재혼도 더 이상 사회에서 흉이 아닌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남자답게, 여자아이를 여자답게 키우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유치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남자아이들의 놀이가 따로 있고 여자아이들의 놀이가 따로 있고 남자아이들이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고 이런 거 가르치면 오히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지키고 그것을 세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까? 도대체 이런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것입니까? 우린 참으로 두렵습니다. 두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해한 해가 정말 다르게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는 처음에 이렇게 느슨하게 가던 것이 이제는 급속하게 이렇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 타락이 밑으로 그려놓을까요? 이렇게 점점 하락하다 급속하게 절벽처럼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인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큰 분이라는 것, 비교할 수 없이 큰 분이라는 것을 믿고 용기 있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우리를 재갈 물리려고 해도 사회가 우리를 법으로 이것을 제정해서 우리를 감옥을 보내고 우리에게 벌금을 매기려 한다 해도 물론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서 예를 들어서 청와대의 그 입법 청원 같은 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비성경적인 입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을 넣고 저는 그런 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은 옳지 않지만 민주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해야 된다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뭐 낙태 문제가 됐든 동성연애 문제가 됐든 무슨 뭐 소수자 차별의 뭐 인권 문제가 됐든 이런 반성경적으로 비성경적으로 행해지는 그러한 모든 입법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청와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청원을 하고 또이 여론을 이렇게 형성하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 마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믿고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결혼과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는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파괴되도록 우리가 그대로 잊지 마십시다. 이것을 우리가 지키도록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라도 이런 것이 많이 깨져 있고 혹은 완전히 깨져 있다면 그래도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서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출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결론이 그것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여러분, 남편이 먼저 이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가 먼저 이 마음을 품기를 기대하고 그것만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죽음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마음.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에 육신의 열매가 변해서 성령님의 열매로 하나씩 하나씩 맺어지고 그럴 때 가정들이 회복돼 갈 줄로 믿습니다. 네.